2017년 7월 9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의 책임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 가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장수의 부류를 이렇게 나눌 때, 리더의 종류를 나눌 때, 용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용장은 이제 용감한 장수죠. 근데 이 용장보다 좀 더 나은 장수가 기억나십니까? 네, 지장이라고 했습니다. 지장. 그러니까 지식과 또 그런 지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장수입니다. 지식과 지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전략을 세울 수가 있죠. 근데 이 지장보다 또 한 단계 높은 더 나은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장수가 바로 덕장입니다. 덕이 있는 장수. 그러니까 용맹하고 지략을 갖춘 것뿐 아니라 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래의 장수들과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 그런 장수. 그런 장수가 정말 훌륭한 군대를 또 세우고 또 전쟁에서도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심지어는요, 이렇게 성품이 좋고 덕이 있는 장수는 적들에게서도 존경받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있더라고. 그 위에 있는 최종적인 가장 수준이 높은 장수가 있는데 그 장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용장 위에 지장, 지장 위에 덕장, 덕장 위에 바로 운장이라고 합니다. 운장. 예. 운이 있는 장수. 예. 운이 좋은 리더. 예. 운빨이 따르는 장수. 예. 이게 최고라는 거죠. 아무리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덕이 있다 할지라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좀 부족해도 운이 따라주면은 뜻밖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싸움은 잘 싸우고 전략은 잘 세웠는데 예기치 못한 변수 때문에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를 또 바꾸는 결정적인 그런 전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자질이 영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운만 따라주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최선을 다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렇게 하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장수, 그런 이제 것을 가리켜서 아마 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운이 좋다, 럭키하다, 아, 운이 따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머리로는 이것을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소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늘 약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지만,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운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혼동스러워 하기도 하고요.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난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될까? 물론, 전체를 놓고, 또 끝을 놓고 보면은, 또 그때 가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럭키한 것이 무엇인지,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인생을 더 살아봐야 혹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많이 누려지지 못한다면은 무엇이 문제인가 또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간혹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총입니다. 은총, favor.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favor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은총이라고 하고 그래서 뭐 옛날에 항상 기도하면 은혜와 은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은혜는 grace고 은총은 favor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지만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하나님은 뭐 죄가 많은 사람이나 또 뭐 죄를 덜 지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뭐 돈이 많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다 사랑하세요. 우리는 재주가 있고 없고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따라가지고 이렇게 좀 차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교회가 아니죠. 이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또 제가 살아오면서 봤던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페이버를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주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페이버라고 할 수 없죠. 은총은 성경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잘해주는 것을 페이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을 페이버라고 하죠. 은총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은 참 아주 기구한 삶이었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많았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삼류 영화나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받고 나갔고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로 바꾸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 가지고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기초가 이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3절도 있고 또 말라기 1장 2절 3절에도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기록된 바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이게 좀 들으면은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원어적인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먼저 나와가지고 첫째고 야곱은 이제 그 형이 나올 때 뒷발꿈치를 잡고 나와가지고 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관점은 뭐냐면은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이 관용적인 의미가 미워한다 여기 쓰인 이 단어는요 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미워해 이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덜 사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좀 은총의 개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이제 좀 해석하는 것이 더 맞다는 거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미워한다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것도 좀 헷갈리는 그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부모도 막 미워해야 되고 형제 자매도 막 미워해야 되고 심지어 내 목숨도 미워해야 되고.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받으면은 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막 가족도 버려야 되고 가족도 돌보지 말아야 되고 심지어는 미워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교회는 열심인데 가정은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거로 드는 구절들이 이런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또 형제가 원수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워하다는 이 단어도 같은 의미예요. 상대에서 비교해 가지고 덜 사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누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부모,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우선해 놓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나에게 주신 부모님, 형제, 자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내 하나님을 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첫 번째가 돼야 두 번째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만 붙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미워하면 어떡합니까? 뭐 자살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몸을 돌보지 않고 건강을 해치라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네가 하나님을, 주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할 때, 더 사랑할 때 나머지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에서도 사랑하셨죠. 하지만 야곱을 좀 더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은총을 주셨습니다. 좋아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고 아는 것처럼 그다지 뭐 이렇게 호감이 가는 인물은 아닙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름이 야곱이잖아요. 형은 남자답고 털도 많고 사냥도 좋아하고 그러는 반면에 야곱은 집에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집돌이에요. 엄마 치마 폭에 속가해가지고 엄마는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야곱을 더 좋아했겠죠. 내가 같이 옆에서 음식할 때도 옆에 있고 옆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오늘은 뭐 했니? 뭐 어땠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엄마가 좋아할 타입이지만 솔직히 야곱은 남자가 좋아할 만한 그런 타입은 아닙니다. 게다가 비겁하게 자기 이름처럼 막 배고파가지고 기력이 이렇게 빠져있는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비열하게 음식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장자의 그 명분을, 첫째의 명분을 팔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죽기로 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해가지고 이제 그거 먹고는 팔아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 큰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까지 속여가지고 털을 갖다가 팔에 붙이고 그렇게 가가지고 결국에는 그 첫째에게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형인 에서가 얼마나 분이 났으면 죽이려고 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이런 인물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매력이 없는 잡잡한 그런 제 사람이죠. 오히려 왕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더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은총을 베푸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야곱이 더 사랑스러우셨던 그 이유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저 형을 속이고 괴롭히는 것이 막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다른 사람 막 위에 있으면 끄집어 내리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괜히 잘 가는 사람께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말씀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일하셨으면 어떤 축복의 언약을 맺으셨고 또 그 아버지 이삭에게도 어떻게 그 축복이 흘러오고 있고 온 땅에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쭉 듣고 자라면서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축복이 저 언약의 물줄기가 내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요 그것을 원했습니다. 반면에 형에서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가가지고 열심히 사냥해서 가족 먹일 거 고기도 가져오고 털도 만들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맏아들로 듬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뭐 죄짓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멋있는 거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남자답고 책임감 강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 등쳐먹지도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좋은 거예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고 또 자기가 수고한 거 가지고 또 그냥 그렇게 먹고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이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에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자의 명분도 그냥 파축에 팔아버리고 그러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욕심도 없고 남자답고 인간적이고 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그 축복과 은총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이 더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그리고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 땅에서 그래 너 나한테 잘 보였으니까 내가 덤으로 축복 좀 더 줄게 더 편하게 더 잘 먹고 잘 살아 이래가지고 주는 게 은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하나님 주시는 소명과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보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까지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삶 그리고 이 땅에 나라고 하는 생명을 내셨을 때 나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목적과 또 사명, 부르심 그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잖아요. 그거 이루기 위해 내가 필요한 것 다 줄게. 이게 은총입니다. 그저 믿음 좋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축복 좀 더 줄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받아 누리기 원하고 나에게 주신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그게 은총입니다. 흔히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을 양에 비유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염소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로 나누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양은 염소보다 더 순한 동물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가끔씩 너무 유약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막 유약하고 수동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뜻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그냥 은혜 은혜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생각하고 악착같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도 여기에는 굉장히 길티한 사람입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목소리 높였을 때 그 젊은 윌리엄 캐리가 벌떡 일어나서 그 마음에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마음을 전할 때 교회에 나이 드신 리더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젊은이 안 깨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걸세. 자네 같은 사람 도움 필요 없다네. 교만하게 그러지 말고 안 깨나. 이게 잘못된 은혜의식인 거죠. 하나님이 하실 뜻이 있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쪽에서의 역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염소는요, 막 목표가 앞에 있으면은 뭐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막 뿔로 다 박아가, 다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막 뿔로 막 치고 막 오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뿔로 막 치고, 내가 딱 목표가 있으면은, 저거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막 뿔로 막 치고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 하면서, 아이고, 저 치지만 말아주세요. 길 비켜주면서, 얼른 지나가세요. 아, 저는 그럼 욕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언가를 이루어냅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목표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저를 쪽으로 돌진해가지고 뜻한 바를 이루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뜻과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가 옳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적이고 또 비도덕적인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대하면서라도 뜻한 바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과 목표를 이루고자 내가 애쓰고 나아가는 것은 꼭 필요하고도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마다 주시는 목적과 미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어설 것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죠. 여전히 겁이 많은 양처럼 그냥 매하면서 막 뿔로 받고 오는 염소들에게 길이나 내주고 그냥 나를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나는 당신이 가는 저 방향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무언가 확실한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용기 내어 달려나가지 못하고 그냥 옆길에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시간과 기회와 건강과 재능과 자원들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달란트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에 정산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막 두려워가지고 두려움에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요. 삼촌 집에 머물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 딸 라헬을 보고 반해가지고 7년 동안을 열심히 수고합니다. 7년을 그냥 수일처럼 했습니다. 근데 라반이 또 속여가지고 첫날 밤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가서 하는 말이, 아, 우리 풍습에는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리고 라헬도 주겠다. 대신에 7년을 더 섬겨라. 그래서 14년 동안을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총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의 재산이 늡니까? 그 외삼촌 라반의 재산이 막 느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죠. 이 야곱이 오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거든요.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닫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하나님이 너 때문에 나에게 복주신 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이제 외삼촌을 떠나려고 하는데 외삼촌은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총이 야곱에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오랫동안 고생만 했거든요. 외삼촌이 몇 번이나 야곱을 속여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마침내 안 되겠다. 떠나야겠다. 이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품삯은 받아야겠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외삼촌을 떠올려 보면은 아 정당한 품삯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꾀를 낸 거예요.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그대들도 알거니와 이제 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막 속여가지고 부려먹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필요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을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나의 아내들이고 또 외삼촌 라반의 딸들이니까 알고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떠나야겠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0장 28절에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붙잡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해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떠나려고 하니까 붙잡으면서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사람인데 너 떠나면 안 된다. 나한테 필요하다. 품삯을 줄게. 얼마면 되겠니? 네가 얘기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야곱이 한두 번 속았습니까? 말은 이렇게 해도 또 말을 바꾸고 또 이용해 먹을 것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꿍꿍이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다른 특이한 요청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 보시면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알록달록하거나 색깔 있는 거 아 그게 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또 뭐 알록달록한 거 별로 보기도 안 좋으니까 아 그런 것만 내가 품삯으로 갖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아 요 놈이 고놈 같고 이게 막 이렇게 헷갈리고 요거 훔쳐간 거 아니야? 의심할 필요도 없이 딱 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아 아롱지고 색깔 있고 하는 거는 아 이건 야곱의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내 것. 확실하게 구분이 가서 혹시라도 그냥 새하얀 양이 있거나 그렇게 있으면은 아 저거 내 거 훔쳐갔네. 단번에 아실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 그런 사자 있는 거 가져가겠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지도 않으니까 아 뭐 그 정도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한눈에 딱 이렇게 구분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왈가왈부할 것도 없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대단한 점은요 이렇게 제안해 놓고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이 많아지기를 막 기도하면서 손가락만 꼼지락꼼지락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37절 39절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요 정말 뭐 경건한 책 어떻게 무슨 오늘 무슨 또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받을까 너무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 이야기를 이해하듯이 읽으시면은 거기서 오는 깨달음과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껏 한다는 것이 나뭇가지 이렇게 껍질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든 다음에 양들이 이렇게 물먹으로 이렇게 시내에 오면은 물먹는 구유 앞에다가 그거 놓고 흔드는 거예요. 봐라 하면서.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양들이 새끼를 베거든요. 그러니까 벨 때 요거 보고 아롱진 것 내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 목사님 태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신 도중에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은 혹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좀 피부가 까만 애가 나온다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코에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 막 놀렸습니다. 야, 너 코에 초콜릿 발라놓고 다니냐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콤플렉스도 있고 막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저를 뵈셨을 때 우리 집 사정이 굉장히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초콜릿은 안 드셨을 것 같고 된장을 많이 드셨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큰 점이 이렇게 생겼는데 야곱은요 이거 흔들고 있는 겁니다. 흔들면서 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하는지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양과 그 삼촌의 양이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놓고는 그것도 좀 이렇게 뭔가 튼튼하고 건강한 양이 아기를 뵐 때는 그 앞에서 막 흔들고 좀 약하고 비리비리한 것이 새끼를 뵐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근데 참 우습게도 그런 양이 새끼를 나니까 아롱진 것만 나는 거예요. 색깔이 있는 게 낫고 비리비리하고 흔들지 않았던 양은 새끼 나오면 그냥 그 원래대로 새끼를 낳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0장 43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어떻습니까? 나도 좀 이제 아롱진 그런 털로 뭔가 좀 특화된 면을 좀 만들어야겠다. 실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막 그거 흔들면 그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야곱은 그 순간 가운데 지혜를 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것이 바보스러워 보이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라도 그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빼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과 그 자세와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다 일해주시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자세와 그 적극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그 다음에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소원을 두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행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뜻도 소원도 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믿음도 소망에 근거한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뭘 믿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고 구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으니까, 나의 제자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축복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죠. 너희들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실 거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만 열릴 것이니라. 적극적인 겁니다. 구해야 주시고, 찾아야 찾고,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너무 수동적이고 약할 때가 많습니다. 좀 더 강해야 합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청년 중에 하나가요, 조건이 전혀 안 되는데 무턱대고 아주 유명한 그 파이낸셜 그 회사에 갔습니다. 자기 이력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갔는데 뭐 누가 만나주나요? 안 만나주죠. 그때 어떻게 몰래 숨어들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탔나, 아니 비상계단으로 해가지고 이 간 거예요. 갔는데 딱 거기서 이제 시큐리티한테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이력서도 제대로 한번 제출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고요, 이 형제가 이제 그 파이낸셜 쪽을 공부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주식 같은 거 다 자기가 애널라이즈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거기 어떤 담당자한테 계속 보낸 거예요. 매일마다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고 보지도 않겠죠. 근데 나중에 계속 오니까 열어보는 거예요. 봤더니 제법 나름대로 분석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갖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실무자에게 그걸 전달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보니까 실력이 있거든요. 감각이 있고 분석하는 거 보니까 잘하는데? 그래가지고 일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신분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막 유명한 그 펌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나왔던 유펜의 와튼 스쿨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기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저런 게 필요한데, 저런 게 청년들한테 좀 필요한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 은혜 은혜 하고 기도 기도 하고 막 비전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뭐 얼토당토하는, 누가 그 만나주지도 않는데, 잘못하면 미국에는 그런데 갔다가 걸리면은 뭐 경찰서도 갈 수 있고 이런데 시큐리티한테 걸려가면서까지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시큐리티를 피해가지고 이력서도 잘 전달하고 왔으면은 좋을 텐데, 또 그러면 또 막 그 결과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랬을 텐데 형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보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지만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적극적인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요, 스타벅스를 창업했던 하워드 슐츠가 은행으로부터 242번째 대출을 거절당한 뒤에 포기했으면 스타벅스가 없었을 거래요. J.K. 롤링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작가가 몇 년 동안 여러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한 후에 포기해버렸으면 해리포터라고 하는 시리즈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월트 디즈니가 팀파크에 대한 컨셉이 302번이나 완전히 폐기된 이후에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포기했다면 디즈니랜드는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마이클 조던도 초등학교 때 농구를 시작해가지고 12살 때 MVP까지 받긴 했지만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학교 대표팀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 중학교 때까지가 다고 고등학교까지 와서부터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하고 포기했으면은 우리가 아는 위대한 농구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베스트셀러 책 중에서 치킨 수프 포 더 소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한국에도 번역이 됐죠.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출판이 되기까지 33개의 출판사로부터 원고가 거절이 됐대요.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지금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서 1천만 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글만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건데요. Three simple rules in life. 첫 번째는 If you do not go after what you want, you'll never have it. 네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면 넌 결코 얻을 수 없을 거야. 두 번째는 If you do not ask, the answer will always be no. 내가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물어보면은 yes가 될 수도 있고 no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어보지조차 않으면은 그 답은 항상 뭐라고요? 아, no예요. yes는 결코 옵션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 if you do not step forward, you will always be in the same place.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너는 항상 그 제자리에 머물 것이다. 아니요, 제자리에 머무르는 게 뭡니까? 인생은 강물과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휩쓸려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치열한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동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은총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적절하게 타협해가지고 하나님 원하는 거 좀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세요. 그리고 서로 이런 부분에서는 터치하지 맙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왕을 위해 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좋아하는 성향,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나를 구속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행복한 삶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동의하고 붙듭니다.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이루는 삶 살아가기를 원하고 성경에서 주님 약속하신 이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깨달아서 주님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집니다. 요 첫 번째가 빠지면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개발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나아가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도전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방향과 중심에 분명한 정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의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설령 내가 싫어하고 귀찮고 불편하고 원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성경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 100명이 있으면 100명 가운데 100명 모두가 다 아,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돼요.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흔들기라도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몰라요, 그냥 삼촌이 알아서 갚쳐주세요, 아유 뭐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아내가 두 명이나 있는데요, 저 이제 그냥 떠나게만 해주세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왜?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요. 그 방법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전략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페이버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는 믿네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로 걷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내어던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